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 성의 동쪽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오두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나의 위로 박동크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가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요나는 그 그늘 때문에 좀 더 편해졌으므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튿날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 나무를 해치도록 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곧 죽어버렸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머리 위로 햇볕이 내리쬐었습니다. 요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고 싶은 마음에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나무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고 싶도록 화가 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성 니누에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를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저는 정말 어떤 기대를 갖고 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은 기대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게 이기적으로 들리진 모르겠지만 제가 은혜를 받고 싶었어요. 제가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은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제 자신의 죄를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오늘이 이제 이 요나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지만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한편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는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불편한 진실에서 우리가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서가 만일 3장에서 끝났다면은 아마 요나는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선지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가운데 그 당대에 가장 악한, 가장 타락한 그런 도시에 가서 겨우 한 편의 설교를 했는데 전원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전원이 금식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어느 선지자가 그런 효과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서가 3장으로 끝났다면 정말 요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영웅 이렇게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는 3장에서 끝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형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드러난 결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것이에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리의 �깊은 것을 하나님을 들여다보십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순수한 동기로 한 일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목회를 하면서 자신이 순수한 동기로 뭔가를 했던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이건 좀 너무 과장이 아닌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요, 우리의 동기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순수하다고 생각해도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가 자신의 이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요나가 도망가잖아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그냥 바로 도망갑니다. 몸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이제 배에서 폭풍을 만나서 결국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에 삼켜지니까 거기서도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부를 때 요나는 이번에는 순종하죠. 그리고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 겉으로 보면은 완벽해요. 다 했어요. 할 거 다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했으면 됐지. 요나의 동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요나의 마음이 뭐가 중요하냐?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죄의 근원은 마음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행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이 내면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의 이 중심 마음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요나가 몸으로는 순종했지만 몸으로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마음으로는 회개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장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히 여겨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전히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하는 순종, 의무감으로 하는 순종. 저는 한국교회 이게 너무 심해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들. 근데 그게 다 순종은 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는 되게 좋은데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순종할까? 이게 바로 목회자로서 저의 평생의 고민이고, 또 우리 허브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겉으로 하는 순종,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순종,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투정거리고 막 불평하는 요나, 요나 이 인간이 얼마나 웃겨요. 물고기 뱃속에서는 살려주세요 하고, 그리고 이제는 니느웨가 다 회개하니까 죽여주세요 하고, 이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에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간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요나의 투정을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질문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게 옳으냐 물어보세요. 근데 요나는요, 대답도 안 하고 자리를 떠버려요. 이런 무례한 놈. 그렇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자리를 뜨거나 아니면 전화를 확 끊어버리고. 다 경험 있잖아요. 왜? 없는 것처럼 그러세요. 얼마나 화가 나요. 막 얘기하고 있는데 끊어버려요. 지금 요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버려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동쪽으로 갑니다. 이 니느웨 성 바깥에 동쪽으로 가면요, 거기에 니느웨 전체가 너무나 잘 보이는 그런 위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자리를 잡고 아예 오두막을 짓습니다. 왜 오두막을 짓느냐? 왜냐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40일 후에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래, 요나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틀리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지금 그들의 가짜 회개에 속아 넘어간 건데, 그들이 지금 이 한 회개가 다 가짜야. 분명히 오래 안 간다. 40일 절대로 안 갈 거야. 다 쇼야. 심판이 두려워서 한 건데 하나님도 이제 금방 깨닫게 될 거야. 그걸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망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자신이 반드시 그것을 관람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두막까지 지어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가 얼마나 불편하게 지내고 있는지를 보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셨죠? 요나를 위해서 나무를 보내주십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나의 위로 박농구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가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요나는 그 그늘 때문에 좀 더 편해졌으므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서요 처음으로 요나가 기분 좋아. 처음으로 기분이 좋다 표현. 언제 기분이 좋냐? 니느웨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회개했을 때가 아니라 내리쬐는 햇볕으로부터 자신을 가려주는 이 그늘이 생겼을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실물 교육을 위해서 벌레를 보내세요. 그게 7절이에요. 벌레를 보내세요. 근데 그 벌레가 와가지고 그늘을 제공하던 박농구를 전부 다 씹어먹습니다.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순간 그늘이 사라진 거예요. 나빠요. 이 벌레는 정말 나쁜 것입니다. 다시 요나를 화나게 합니다. 근데 최악은 뭐냐? 동풍이에요. 동풍. 하나님이 또 동풍을 보내시는데 이 동풍으로 하여금 정말 따가운 그 햇볕을 요나 위로 그대로 계속 내리쬐게 되니까 이 사람이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때 요나의 답변, 옳아요. 옳습니다. 나는 죽도록 화가 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난 죽도록 화가 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느냐? 자신에게 그늘이 되어줬던 그 나무가 죽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벌레 때문에 너무 화가 난 거고 동풍 때문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키우지도 않고 네가 돌보지도 않은 이 나무 하나가 잠깐 왔다가 바로 그 다음날 사라졌다고 해서 너는 그렇게 속상하고 네가 그렇게 화가 나는데, 그런데 여전히 옳고 그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만 12만 명이 넘는 저 니느웨. 그럼 많은 학자들은요,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시에 사실 니느웨의 인구를 25만에서 30만 명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만 10만 명이 넘는 그 니느웨, 거기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짐승들이 많은 그곳.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짐승들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느냐? 나는 잠깐 너의 편의, 너에게 편의를 제공한 그 나무 하나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화가 나는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저 니느웨, 저 니느웨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니느웨를 아끼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요나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스스로 만들어낸 가짜 신인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이 자신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자신을 만족해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줄 때는 언제나 그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었어요. 요나는 늘 그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언제나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익을 위해서 언제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순간부터 그런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도 싫어할 거다. 그건 가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아끼세요. 저 사람들은 너무너무 악한 집단이야. 저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돼.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저 사람들과 저 집단과 저 나를 아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화나게 합니까? 그걸 보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를 화나게 한 건 뭐예요? 자신에게 그늘을 제공해 줬던 그 나무가 없어진 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요나를 행복하고 기분 좋게 한 것은 무엇이에요? 자신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는 그 나무가 있는 게 행복했던 거예요. 요나는 죽어가는 니느웨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굉장히 불편한 책이에요. 정말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래요. 겉으로 보면은 아수르 제국이 문제였어요. 그렇죠? 아수르 제국. 이거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괴롭혀왔고. 그리고 이사야서의 그 예언대로라면 얼마 안 있으면은 북이스라엘이 실제로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아수르가 없어져야 돼요. 아수르 같은 나쁜 제국, 악한 사람들은 빨리 없어져야 이스라엘의 안녕을 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아수르는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요나는 결코 아수르 제국을 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니느웨에 대한 어떤 애정도 그의 마음에는 없었습니다. 죽어라, 없어져라, 망해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요나의 진짜 문제는 아수르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었죠. 요나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수르 제국을 아끼는 하나님이었어요.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요나는 절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진짜 골칫거리는 무엇일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이게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이에요. 니느웨가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저 악한 아수르 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오는, 그리고 언젠가 삼킬 저 아수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다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한테는 그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의 문제인 줄 아세요? 요나예요. 요나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요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요나. 여러분, 오늘날 진짜 문제는 저 악한 세상 아니에요. 저 바깥에 있는 더러운 죄인들과 흉악범들과 범죄자들과 만연해 있는 악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다루세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다루시는 것을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의 없는 사람의 선포를 통해서 전해지니까 전원이 다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모든 무릎이 꿇게 하십니다. 죄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이미 다 꺾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냐? 요나예요. 고놈의 요나 자식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한 그 요나.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뭐예요? 내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해치는 사람들은 다 미워하고 다 멸하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니느웨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니느웨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가 문제가 아니에요. 요나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불편한 진실은 세상의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죄악이 아니라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허브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예요. 허브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분은 당신이다. 아니에요. 물론 저 혼자 그냥 가고 가슴 안고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교회잖아요. 제가 무슨 뭐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교회 머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혼자 안고 가겠다 그래도 못 가요. 뭐 안 올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까.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예요. 우리는 니느웨 같은 사람들하고는요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우리랑 달라요. 그냥 저 사람들은 그냥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그냥 망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라고 그러십니다. 진짜 문제는 니느웨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사실상 니느웨 같이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요나서의 초점은 요나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느냐에 있어요. 요나서의 초점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느냐에 있습니다. 요나서는 두 가지를 말해요.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다. 그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왜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요. 도망갑니다. 은혜는 무엇이냐? 이런 도망간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몸으로는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그 요나를 추적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장입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 요나서의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변함없이 니느웨를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럼 니느웨는 무엇이냐? 누구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간증하신 우리 이춘 자매님한테 니느웨는 간증이었어요. 죽어도 간증은 못하겠다. 나 이거는 못한다. 근데 하나님이시라면 난 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아름다운 순종 아니에요. 억지로 안 하셨죠. 저 마음으로 원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2부 때만 하시고 2부 그냥 녹화하고 3부는 녹화로 가도 돼요. 아니 직접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컴패션 여정에 가는 것이 니느웨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니느웨는 결국 뭐냐면은 내가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전히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전히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신다. 분명히 나에게 부담을 주시는데 분명히 말씀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지만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내 니느웨라는 거예요. 내 니느웨는 직장에 있는 동료일 수 있습니다. 상사일 수도 있고 직원일 수 있습니다. 학교 친구일 수 있어요. 학부형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일 수 있어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남편과 아내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환경, 장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니느웨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니느웨로 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요나는 막 도망다니다가 결국 폭풍 만나고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다가 다시 또 나타나서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가긴 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니느웨로 가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다시스로 향하는 현대판 요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만큼은 용서 못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그 니느웨. 여러분이 도망을 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세 번째. 니느웨는 여전히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니느웨는 분명히 악한 곳이에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한 곳이에요. 왜 하필이면 니느웨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악했던 민족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너무 그 수법이 잔인해요. 이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맞아요. 그리고 그들이 뭐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니느웨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할 요나들을 찾고 계십니다. 니느웨는 어떤 것이냐? 결국은 뭐냐면 요나처럼 나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나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어떤 사람일 수가 있어요. 나만이 바꿀 수 있는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니느웨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나에게 허락하신 재능, 나에게 허락하신 기회,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니느웨입니다. 저는 우리 업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회개했을까요? 요나서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느냐? 요나, 네,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요나의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요나서를 누가 썼을까요? 요나가 썼겠죠? 만약에 요나가 안 썼더라도 그러면 이 요나서에 있는 모든 하나님과 둘의 은밀한 대화를 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걸 누가 옆에서 엿들었을까요? 3장에서 얼마든지 끝냈을 수 있었던 이 내용을 요나는 자신이 4장에 가서 투덜거리는 것까지 투정하는 것까지도 다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다 오픈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은혜 받은 사람만은요, 자신을 영웅시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의 좋은 점만 얘기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요나가 왜 이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변을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요나는 그렇게 대답했구나. 그래, 요나는 엔딩이 좋다가 아니에요. 요나는 그 질문을 우리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토싼 거예요. 결국 요나서의 중요한 것은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할 것입니까? 요나서 하면 갑자기 뭐 저 북한 정권만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내 가까이 있는 니느웨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 편의를 갉아먹는 것, 나한테 써도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그 물질을 흘려보내야 하는 어떤 것, 내 시간을 내야 하는 어떤 것,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어떤 것, 무엇이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악한 니느웨를 아낄 수가 있느냐? 정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방인들은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와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인자를 거부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가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서서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왜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일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요나는 악한 성 니느웨를 보면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망해가리를 바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저 사람들 불쌍하지 않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짜 신들, 모든 우상들, 자기 사랑, 이것이 녹아내리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내 안에 있는 문제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도망하는 나를 보고 인정하면 우리는 회복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요나를 다루어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다루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곡은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명이라는 곡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것은 따라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 부르기가 쉽지 않은 분들은 그냥 따라 부르세요. 부르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감동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